마태복음 13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왕국 헌법의 공포에 왔습니다. 여러 해를 통하여 이 세 장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오해되거나 오용되었습니다. 이 장들에 관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말씀의 이 부분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믿는 이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천연적이거나 종교적인 관념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기독교의 배경 안에서 받은 전통적인 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경에서 받은 천국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도 순수한 말씀을 따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50년 이상 이 천국에 대한 문제를 거듭거듭 연구했습니다. 나는 이 주제에 관한 첫 번째 책을 1936년에 출간했습니다. 그해 이후로 우리는 이 주제에 머물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관하여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왕국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분명하게 보기 위해 이 장들에 관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관한 책인 마태복음 또한 헌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 장들, 즉 천국의 헌법인 세 왕에 의하여 말해진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 생활과 천국의 하늘에 속한 원칙에 대한 계시를 봅니다. 본성은 단수이지만 원칙은 복수입니다. 천국의 헌법은 일곱 부분, 곧 왕국 백성의 본성, 왕국 백성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왕국 백성의 율법, 왕국 백성의 의로운 행동, 왕국 백성의 재물 처리,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 왕국 백성의 생활과 공적인 근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인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본성을 아홉 가지 복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왕국 백성들은 또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왕국 백성의 본성, 곧 왕국의 본성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왕국 백성들은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옛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인 십계명이 아니라 천국의 새 율법입니다. 왕국 백성들은 의로운 행동을 하며 물질적인 부에 관한 합당한 태도를 갖습니다. 왕국 백성들은 여전히 땅 위에 인간 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의 헌법은 그들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원칙을 계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헌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왕국 백성들의 매일의 생활과 공적의 근거, 곧 기초를 봅니다. 왕국 백성들의 이 모든 방면들은 천국 헌법의 일곱 부분들 안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장소와 청중,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고 말합니다. 세 왕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해변에서 불렀지만 천국의 헌법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더 높이 올라가야 함을 가리킵니다. 천국의 헌법이 산 위에서 공포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바다는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잡혔을 때 우리는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후에 그분은 우리를 천국을 의미하는 높은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바닷가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세워짐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산은 때때로 왕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2장 34절부터 35절에 따르면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형상을 깨뜨려 그 조각이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이 산은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산은 성경에서 왕국, 특히 천국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산에 올라간 것은 만일 우리가 천국의 헌법의 공포를 들으려면 우리는 낮은 평지에 머무르지 말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헌법을 듣기 위하여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바닷가에서 주님은 단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 헌법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들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다소 쉽지만 천국의 수립을 위한 헌법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제자들에게 1절은 그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온지라고 말합니다. 새 왕이 산에 앉았을 때 무리가 아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믿는 유대인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나라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헌법에 관해 5장, 6장, 7장에서 새 왕이 산에서 한 말씀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닌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을 봅니다. 그분 주위에 모여든 무리는 밖에 부류였으나 그의 제자들은 안에 범주였습니다. 당신이 산 위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또한 안에 범주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헌법이 밖에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이 공포가 유대인에게 혹은 이방인에게 또는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관하여 커다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공포될 때 제자들이 유대 믿는 이들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산 위에서 왕국 헌법의 공포를 듣고 있었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신약의 믿는 이들의 대표였습니다. 28장 19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열국들, 곧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열국들이 제자들로 회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와 이방에 믿는 이들은 모두 제자들입니다. 산 위에서의 청중은 주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왕국 백성의 본성에 관하여 이제 우리는 헌법의 첫 번째 부분, 즉 왕국 백성의 본성에 관한 부분에 왔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왕국 백성의 본성을 계시한다는 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국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정상이 아닙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왕국 백성의 높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왕국 백성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믿는 이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이들은 왕국 백성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왕국 백성의 본성의 아홉 방면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영 안에서 가난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애통하고 반대를 당할 때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순수하고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케 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항목이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절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영어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 대한 적절한 번역이 아닌데 이는 헬라어 단어가 복이 있다는 의미와 행복하다는 의미를 모두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번역본들이 복이 있나니 대신 행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치한 방법으로 행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복과 행복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무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외치거나 들떠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무언가 깊은 것입니다. 천국을 받기 위해 영 안에서 가난함. 3절에서 새 왕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들에 있는 복들에 대하여 말했지만 나는 어떤 사람도 3절에 있는 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의 3절의 번역은 매우 빈곤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중국어 번역에 종사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번역을 매우 잘했지만 그들은 마음과 영의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장에 있는 또 하나의 구절인 8절은 마음이 순수한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어 역은 마음이 겸손한 것과 마음이 순수한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음과 영의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은 먼저 우리 영에 관계됩니다. 3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영, 즉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기관을 말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가난한 영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결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영을 갖는다는 것은 가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겸손할 뿐 아니라 우리 영 안에서, 즉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비우고 옛 경륜에 속한 것들을 붙들지 않고 새로운 것들, 즉 천국에 속한 것들을 받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천국을 깨닫고 소유하려면 우리 존재의 이 부분 안에서 가난해지고 비워지고 짐이 덜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든 옛 것들을 우리의 영에서 비워야 합니다. 그들의 영이 가장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들의 영에는 빈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에 대해 그들과 이야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영을 극도로 채웠습니다. 그들의 영은 아주 꽉 차있기 때문에 어떤 이슬람 교도도 주 예수를 믿기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그들의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그들의 종교로 완전히 짐지워져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철학으로 그들의 영이 충만합니다. 나는 언젠가 헬라 언어와 철학에 대하여 자랑하는 헬라인과 같이 일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생각과 영이 꽉 차 있지만 그들과 함께했던 나의 체험에 따르면 헬라인들이 짐을 내려놓기란 다소 쉽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교도들만큼 완고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의 영이 꽉 차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교파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면 그들의 영이 꽉 차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으로 자기 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전파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의 영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음료가 제공되었지만 그들의 그릇은 이미 채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채워져 있을 때 심지어 가장 좋은 음료라도 우리의 그릇에는 그것을 담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헌법을 여는 말씀으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며 우리의 영은 모든 것을 위하여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이 나라에 있는 형제회의 모임들을 방문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아팠고 나의 영은 상했습니다. 어떠한 사망이 거기에 있었는지 모든 사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방문한 곳에서 나는 그들에게는 교리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는 교리가 충분하며 필요한 것은 생명과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말이 그들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영에 대한 나의 말은 듣지 않았으며 단지 내가 교리에 대하여 말한 것만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끝난 직후 인도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정면으로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 당신의 가르침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당신은 단지 우리에게 교리가 필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교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교리의 책이 아닙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교리를 좋아한다면 교리에게 가서 거기서 죽으라. 후에 나는 또 다른 형제회 모임에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상황과 반응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와 같은 반응이 있는 이유는 형제회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은 소위 형제회의 모든 교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교리들은 단지 그들을 죽이기에 좋은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해야 하며 주여 나를 비워주소서 주여 나의 영을 비워주소서 나는 나의 영에 어떤 것도 저장해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나는 나의 영이 온통 당신에게만 유용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려고 애쓰지만 천국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늘에 대하여 갈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습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태에 의하여 사용된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것은 천국이 다른 새 복음서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용어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 이르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이전에 시작도 없는 영혼과 아담의 낙원과 선택된 족장들과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와 신약의 교회와 장래올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과 영원히 끝없는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특별한 부분으로서 오늘날의 교회와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천국은 신약에서, 특히 다른 새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존재했던 반면에 특수하게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고 단지 침례 요한이 왔을 때 가까이 왔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에 관하여는 실제와 외양과 나타남의 세 방면이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5장, 6장, 7장에서 새 왕이 산에서 계시한 대로 하늘에 속한 영적 본성이 있는 천국의 내적 내용입니다. 천국의 외양은 13장에서 그 왕이 해변에서 계시한 대로 이름뿐인 천국의 외적 상태입니다. 천국의 나타남은 24장, 25장에서 그 왕이 감람산에서 계시한 대로 권능으로 천국이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와 외양은 오늘날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천국의 실제는 합당한 교회 생활이고 그 합당한 교회 생활은 기독교계로 알려진 천국의 외양 안에 있습니다. 천국의 나타남은 13장 43절에서 아버지의 나라라 불리우는 장래 올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은 13장 41절에서 인자의 나라라 불리우는 메시아 왕국이 될 것이며 그것은 다윗의 장막인 다윗의 왕국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즉 권능으로 나타날 천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천년 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 즉 땅에 있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열국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안에서 그 실제 안에 있고 왕국 시대 안에서는 그 나타남을 함께 가질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당신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신성한 통치입니다. 그것은 영원 과거로부터 영원 미래까지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성한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아담의 낙원과 족장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교회와 천년 왕국을 받습니다. 천년 왕국은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으로 나뉩니다. 높은 부분은 아버지의 나라라 불리우고 낮은 부분은 인자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회복한 메시아의 왕국이라 불리웁니다. 아담의 낙원으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것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됩니다. 천국은 마치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불리웁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인 캘리포니아는 때때로 미국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 그는 자기가 미국에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이라고 불리울 수 있지만 미국은 캘리포니아라고 불리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불리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부터 빼앗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있었지만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천국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께서 2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으리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천국은 다만 가까이 왔을 뿐이었습니다. 천국은 오순절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의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 예수님은 천국은 씨 뿌리는 자와 같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분이 오순절날에 이미 씨 뿌리는 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두 번째 비유, 즉 가라지 비유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그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주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오기 전에 이미 있었음을 봅니다. 천국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교회이며 두 번째 부분은 천년 왕국의 윗부분입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천년 왕국의 윗부분,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갖는 것은 천국의 나타남이 아닌 실제입니다. 천국의 나타남은 왕국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나타남은 천년 왕국의 위에 속한 부분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할 때 우리는 하늘의 왕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천국을 가져오십니다. 하늘의 왕을 영접한 직후 우리는 교회 안에, 즉 천국의 실제 안에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라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우리를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천국을 갖는다는 것은 첫째로 합당하고 정성적인 교회 생활 안에 동참하는 것이요. 둘째로 천년왕국의 위에 속한 부분 안에서 천국의 나타남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서 천국의 실제를 잃어버릴 것이며 오는 시대에서 천국의 나타남을 놓칠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축복과 천국이요.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